이사야서 맥잡기 1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 그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DNA에 들어있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시고 정말 속박의 집에서 이 출애굽기론데 이렇게 표현에 따르면 용광로 속에서 이들을 빼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초창기 몇 년 동안만 그렇게 이제 하고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이집트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뭐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뭐 어떻게 밋밋하거든요. 이거 섬기는 게 말씀만 이렇게 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게 순종하라고 이러는데 이게 그 이방 종교의 그 특징은 뭐 연기가 올라가고 뭐 제사상이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 되고 종교적 의식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또 금 같은 걸로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뭐 말씀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이거 말고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좀 휘황찬란한 그런 방식으로 좀 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를 사모하게 되고 또 결국 또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먹던 물고기 그렇죠 뭐 오이 수박 하여튼 별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집트를 사모하고 이집트한 문물을 좋아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패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장에 가서 보니까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이제 국가의 상태에 대해서 2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런 암막커튼 같은 걸로 그냥 이들을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렇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거리고 술 취한 자처럼 되면서 결국 대언자, 제사장, 왕, 뭐 서기관, 율법박사 등등 이 백성을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 술 취하고 잠들게 하는 그런 그 영에 사로잡혀서 국가가 패망에 이르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장 15절에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죽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황급히 말 타고 도망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쫓겨다니고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30장 이제 18절에서 이제 26절에 가서 보시면 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제 친 백성으로 이제 삼아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하지만 정말 말을 안 듣고 이럴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심한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또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심판하신다 그러고 돌아서야 된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긁어가지고, 그러고 가서 다 허비하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이 아버지한테 거지처럼 돌아오는데, 그 거지처럼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가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18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이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너희가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고 그거를 집행하기도 하고 해도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린다. 그 목적이 뭐냐? 기다린 목적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라 하십니다. 참. 아, 참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도 악하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하게 굴어도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아들 딸이니까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될 때,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다시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말씀이 끝난 이후에 19절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결국 패망하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서 이제 패망하고 다 다른 나라로 쫓겨갔다가 결국 나중에 유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금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악한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워하는 것 같은 일을 할때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소리 들어주신다.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아까 그 선생들 봤었죠? 잠들게 하는 영에 빠져 있는 대언자들, 제사장들. 나중에 그냥 다 옷이 찢기고 이래 갖고서 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다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이로다. 이 길을 예레미야 대언자는 옛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옛길. 그래서 옛길을 따라서 옛길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출해 줄수 있습니다 하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옛길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뭘 만들어 놓고 이런 거안 해도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거 지킬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머니를 제가 좀, 요 근래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 확신하시죠? 예수님 외에는. 지금 뭐 1년 반 이렇게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움직이도 못 하시고. 그래도 항상 웃으시고 가면은, 아픈 데 하나도 없다 그러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고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으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그렇죠? 내 젊음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도 저렇게 가서 눕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그 옛길, 그 옛길로 걸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직접 본인들이 가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때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 22절에 너희가 은으로 만든 너의 새긴 형상들의 덮개와 금으로 만든 너의 부어 만든 형상들의 장식물을 더럽게 하고 내가 생리대를 던지는 것 같이 그것들을 던지며 그것에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나가라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옛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된 길을 걸으면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장식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신약성경은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상에 무언가를 두면 그럼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순한 것과 같은 그 믿음 생활, 여기에 그 핵심은 하나님 위에 두었던 거, 이거를 내버리는 거다. 내버리는 거.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의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또 소와 또 땅을 가는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며 크게 살육하는 날에 곧 망대들이 무너질 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백성이었어요. 땅의 백성. 그래서 그 땅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아주 진하게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교도들이 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 정말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될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면서 많은 그런 소출을 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게 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문맥은 가서 보면 역시 천년왕국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보시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광채. 그것이, 이 해와 달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사야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60장도 한번 가서 한번 보면 동일한 말씀이 또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0장. 달빛이 햇빛처럼 그렇게 밝게 되고 해는 보통 내던 거에 7배 그 광채를 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60장 19절 가서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사야서도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 이제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달이 햇빛처럼 빛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강하게 이렇게 내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 자신이 광채가 돼서 빛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3절, 30장에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때 결국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27절에 33절에는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32절 가서 보니까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주께서 그 사람에 두실 지팡이, 곧 땅에 세우신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서 그것과 함께 작은 북과 하프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이 이제 대표로 나오는데 지나가게 될 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패망을 하게 되니까 작은 북과 하프를 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그 다음에 여러 여인들이 나와서 작은 북과 이런 걸 가지고 춤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봤죠? 네, 그런 식으로 아시리아 백성이 결국은 멸절을 당하게 될때이 유다 백성이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여기 33절에 가서 보시면 그 심판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세요. 아시리아를 심판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그 사람들을 묻을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이 도벳이라고 나옵니다. 도벳은 옛적부터 정하여졌으며 참으로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어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것의 더미를 쌓으셨으니 주의 숨이 유황 시내 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두 나라를 괴롭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나라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요 시대에 하나는 아시리아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바빌론도 이제 멸절이 된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루시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4장에 그 루시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루시퍼가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 그게 바빌론 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바빌론 왕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왕이라고 하는 자를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마련하셨고, 아시리아의 왕을 위해서 도벳을 마련하셨다. 지금 그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16장 3절 가서 보시면, 여기 아하스가 통치할 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바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기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 장소가 도벳이에요. 도벳. 그러니까 아들 그다음에 자식들을 이게 도벳에 이제 가게 되면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몰렉이라는 신은 이거 여기다 불을 달고 갔고 그래갖고 아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그 악한 짓을 이 암몬족속이나 이렇게 이교도들에게 이제 배워서 이 사람도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이들을 불러 죽이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32절에도 이제 이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멸절되기 전에 아주 좋은 왕이 한 사람 나타나요.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도벳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이 도벳을 어떤 장소로 만들었냐 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이제 버리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된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계속 쓰레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던 데가 도벳이에요. 그 흰놈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지옥 불 속을 이야기할 때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가 뭐야? 계속 쓰레기가 타니까 불이 계속 홀홀홀 타오르는 곳,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표현하면서 도벳,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에서 게헨나, 이렇게 돼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에서 계속해서 불이 올라오듯이 영원 무궁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와 같은 장소, 이걸 표현할 때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을 받을 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 왕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때 35절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송장을 어디서 태웠겠어요? 어디서 태웠겠어요? 이 도벳에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벳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정화해졌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하던 이와 같은데, 이것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서 보시면, 31장은 9절로 돼 있어요. 그 9절로 돼 있는데, 1절부터 이제 3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야지 이집트를 신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집트의 가장 좋은 산물이 뭐냐? 말이에요, 말. 말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말들을 많이 갖고 와야 그래야 강대국이 된다 생각을 하고 이집트 내려가서 좋은 말들을 사온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이거 주시면서 절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말 사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직접 위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거기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가져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이집트에 가서 말을 가져다 놓으면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힘이 강력해져서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을 사러 이집트에 내려가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딱 가져가시면 바로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죽는 인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이다. 하나님, 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들은,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좋다고 하는 그 이집트 말들은 그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 이 푸주간이라 이런 데 가면 소고기 뭐 돼지고기 걸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육체잖아요. 그게 플래시 육체란 말이에요. 그 고기 덩어리다. 영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이메저리, 이렇게 볼수 있는 상징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집트 사람들 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좀 있으면 다 죽는다. 그렇죠? 파라오가 영원 무궁토록 사는 줄 아냐? 거기 말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여도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절대 이집트를 신뢰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그 다음에 9절에는 아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8절에 그때 그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지되 강한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천한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을 피해 도망하고 그의 청년들은 패주하리라 해서, 아까 읽은 대로 주의 천사가 나가서 손을 뻗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강한 요새로 물러가고 그의 통치자들도 그 기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리라.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그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온에 불을 두시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용광로를 두셔서,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3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31장까지는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붕 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의 때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제목이 32장에 의의 통치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로 다스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의라는 거는 righteousness거든요. 그 무슨 소리예요? 100% 옳다는 거예요. 100% 옳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다유당이 훌륭해도 100% 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 옳은 걸로 다스리는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치리자들이 판단을 행할 때 공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왕이 나오고 33장으로 넘어가서 17절에 가서 보면,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또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야기한 메시아가 누구의 왕이에요? 가서 보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죠.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우리 한번 재밌는 말씀을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죠? 잘 봤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서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여기 뭐 이스라엘이 무슨 영적인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 이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돼 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특징이 여기 32장 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왕이 바람을 피해 숨는 곳 같이 되고, 사람들이 바람을 피해 숨는 피난처 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여 피하는 은밀한 곳 같이 되면 마른 곳에 물 있는 곳 같이 지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 같이 되리라. 사람들의 모든 필요, 피곤하고 갈증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3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경청하며, 지금까지 문제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문제인데, 이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 들으면 깨닫고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 더듬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5절에 다시는 사람들이 비열한 자를 너그럽다 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를 관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유다 백성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비천한 사람,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죠? 관대하다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너그러운 자, 이거 할 때 너그럽다는 거를 영어로는 리버럴이라고 썼어요. 리버럴. 지금의 리버럴하고는 뜻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금의 리버럴, 미국 사람이 저 사람 리버럴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 진보, 예, 아주 자유, 예, 자유분방한 사람을 리버럴하다 얘기했는데, 옛날에 16세기, 17세기 그 리버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그럽게 무언가를 줄 줄 알고 하는 이런 거를 리버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열한 자는 특성이 어떠냐? 6절에 비열한 자는 악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서 불법을 이루어 위선을 행하며 오류를 말하여 주를 대적하고 주린 자의 혼을 텅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열한 자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비열한 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이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시편 12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자의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니 그 유명한 말씀이 12편 6절 7절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1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기 보면 다윗인데 다윗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비열한 자들이 활보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가서 보면 8절에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열한 자들, 도저히 이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활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가서 무슨 제목을 하나 봤더니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역사상 자살한 국가는 이번에 처음 봤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자살하는 그런 수준으로 국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요새 경제 사정 어떤가 한번 보세요. 네, 경제. 그렇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이 돼요?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 이렇게 되니까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1인당 1,000만 원씩 줘야 되겠다고 지금 4조를 또 지금 풀어야 된다고 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이 국가 경제를 운영하면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와 같은 자유를 허락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가고 하니까 이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일이 왜 생기느냐.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올바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5년 가면 정말 나라 거덜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이들 취직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원전 다 망가뜨려놔서 지금 서울대학교 이런 데 세계 최고의 원전 갖고 있는 데잖아요. 학생이 있어야죠. 학생이 오질 않으니까 대학원생도 안 오고 학부생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겨우 대학원생 받는 게 인도, 파키스탄 그렇죠? 이런 데서 받아갖고 기술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고 자동차 말것 없이 다 지금 하향 안 돼요. 오직 하나 남은 거 삼성 반도체 하나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나 지금 남아있어 나머지 다 이렇게 밑으로 다 여러분 조선 지금 통영도 그렇고 다 망했잖아요. 통영에 있는 그 마지막 조선소도 지금 다 망하게 되고 지금 경기가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는데 국민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에 별로.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악한 일들이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비열한 자들이 활보하게 될 때 사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악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 9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어떠한 또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그 비열한 자들 뒤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어떤 세력이냐? 여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귀족 쪽 이렇게 돼 있어 돈 많은 그런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그 유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뒤에서 비호하고 예, 이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편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시오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으시오다.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많은 날과 많은 해 동안 고난을 받는다. 예,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돈 가졌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날뛰는 걸 너희가 뒤에서 방조하고 비호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11절에 너희는 고난을 받을지어다. 옷을 벗어 너희 몸을 드러내고 너희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를지어다. 결국 이 일이 바빌론 포로 생활되어 가면서 유대인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몸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만 딱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다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옷이 다 벗겨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가장 큰 수치를 당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여인들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시와 덤불이 생기고 들짐승이 사는 이와 같은 이 폐허의 땅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이제 20절에는 15절에서 20절 거기에는 메시아 왕국이 될 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와 같은 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침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7년 환란기가 다 끝나고 메시아가 와서 이제 통치하게 될 때는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진다. 이때 판단의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의의 일은 화평이 됩니까? 천년에 이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의, 평화, 그렇죠? 번영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기냐?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듣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나와? 그렇죠.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요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예. 요엘 그다음에 아모스 이게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서는 주의 날의 심판, 7년 환란기 혹독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끝난 다음에 28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본다. 여기 나오는 너희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 대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할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100%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된 이와 같은 일이 되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돼서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여. 여러분 베드로 시대 이런 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재림의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주요 테마는 뭐냐? 의, righteousness. 그다음에 judgment, 판단의 공의. 이거 통해서 peace, 평화. 그렇죠? prosperity, 번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들이 회개하고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장에는 아시리아가 이제 침범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손에서 이스라엘, 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구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여기 가서 보면 노략하는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너는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가 있을지어다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섯 번 나와요. 지금 마지막 바가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너는 아시리아와 아시리아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서 예루살렘이 구출을 받고 맨 마지막에는 적그리스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출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얼마 남지 않은 히스기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며 정말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고 경건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5절에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셔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침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길들이 피폐하게 되며 행인이 그치고, 그렇죠? 또 그는 언약을 어기고 도시들을 멸하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그 일들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13절에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한 그런 소식이 먼 곳에도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도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온에 살던 이와 같은 백성들이 그 승리에 기뻐하고 환호하며 반응하는 내용이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내가 한번 열거를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런 사람,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체제의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해서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마련해 놓으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되는 정의와 공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여기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정의,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된다는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빈부격차가 커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아유 뒤집어 엎어서 다 나눠 갖든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교육을 많이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마음대로 자유롭게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너희가 배려하지 않으면 이들이 너희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맹점이에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야고보서에도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2장에 부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좋은 자리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발등 여기다 두고 이렇게 너희끼리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그 초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아니면 사회든 어디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마음대로 자유롭게 벌어먹고 자유롭게 자기 걸 표출해야 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그래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7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24절에는 천년왕국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저기 러시아, 터키 이렇게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기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처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전쟁이 있습니다. 협박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아시리아가 유다를 친 것이 하나의 전조란 말이에요. 전조. 근데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을 당해요? 순식간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도 그냥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는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이다. 17절에. 그렇죠? 이 아름다운 왕이 다스리게 될 때는 19절에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 아시리아 백성, 이슬람 쪽이 무서운 사람들, 그렇죠? 괜히 좀 보면 무섭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20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눈이 평온한 저선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이니라. 그렇죠?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확고하게 선다. 그곳에 말뚝 하나도 결코 뽑히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잖아요. 지금 결국 겨우 저기까지 돌아왔는데 1948년 돌아오기 전까지 저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2600년 동안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가서 보니까 말뚝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렇죠? 그곳에 줄 하나도 결코 끊어지자. 참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그 왕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될 때 온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왕만 되는 게 아니라 온 땅의 왕이 되신다. 온 땅, 온 지구상의 유일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 되신다. 지금 성경이 스가랴서 14장 9절, 16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가서 보시면 지금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가라앉은 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구출하시게 되면 23절, 24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큰 노략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다리 저는 자들이 그 탈취물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허약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가서 탈취물을 다 취하고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 안에 병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표적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병든 자들 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일이 병든 자 치유하는 겁니다. 병든 자 치유하는 거.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를 받는다. 불법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민족적으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30장 3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하고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가서 보면 30장에 야곱이 당하게 될 엄청난 큰 고난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30장 7절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7년 환란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없던 이와 같은 그 환란기가 그 안에 이제 닥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고난이 있느냐, 6절에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물어보고 알아봐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어찌나 아픈지. 글쎄 저는 아직 당해보지 못해갖고 이 애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라고 하는데, 이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애기 낳을 때 그런 고난처럼 그렇게 아프다. 근데 나중에 고난 이걸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출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31장으로 넘어가서 31절에 34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쭉 이야기하면서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34절에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의 일까지 그들이 다 이제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까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35절부터 40절에는 이스라엘이 영구히 존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3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쭉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들도 다 없어진다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영구히 존속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 이사야서 이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쫙 되고 이게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 1948년 5월 앞으로 이제 딱 두 달 있으면 만 70년이 돼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나라를 세운 게, 이제 트럼프가 저기 이제 대서관을 옮기잖아요. 5월에.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또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면서 온 세상이 시끄러질 거예요. 또 그 시기에 또 남북 대화, 뭐 미북 대화도 한다고 해서 하여튼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러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동성애가 창궐해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믿는 자 찾아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 좀 살펴보고 우리 손녀들 또 손자들 좀 살펴보고 이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 지금 사람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남아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만 해도 이제 큰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휴거 받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